베드로후서 2장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거짓 교사들의 내면적 실체가 도대체 뭔가, 과연 그들이 왜 교회 내부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좀 심층적 접근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좀 보십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1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주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내면과 삶의 행태를 성경 기자가 아주 무서운 용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요즘 그 각 집안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죠. 사실 우리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접하거나 또 경험하면 짐승 만두 못한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그 짐승들이 화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짓은 사실 짐승보다 더할 때가 많죠. 짐승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절대 이성이 근거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개들이 시청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유료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저는 뭐 집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을 키우는 분들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정이 들고 사랑스러운 정도가 사람 이상이라 그래요.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싱글 가족의 패턴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 탁 들어가면 껌껌한 꺼진 실내 공간에 그 강아지들이 또는 반려동물들이 막 나와서 꼬리 쳐주고 짖어주고 와서 그냥 개겨주고 그러면 그렇게 정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어떤 부호들은 죽을 때 모든 유산을 개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팔자예요, 그건 또? 에? 전부 개한테 물려줘요. 변호사 아주 선임해가지고.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이 하는 짓은 굉장히 폐악스럽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내면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명예교수신데, 실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주간 계획을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이제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한 무리는 간수의 역할을, 한 무리는 죄수의 역할을, 그리고 학교 지하에다가 실제 감옥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두 주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관찰을 해서 리포트한 실험 결과인데, 결국은 이 실험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가진 포악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그 밑에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동원된 학생들은 지극히 멘탈이 정상적인 학생들을 골라서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간수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 가상의 죄수들을 가진 고문의 방법을 연구하고 고안해서 심지어는 성적인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6일 만에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죄수가 된 것처럼 맹종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는 행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의 행동이 역할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사람들의 그 핵심 가치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뭐의 연단된 마음들이라고 그랬죠?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동인과 동기는 탐욕의 연단된 마음이라. 여기 연단되다라는 말이 개귀임 나스메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체육관이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체육관은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연단이 된 사람들인가 하면 탐욕에 연단이 돼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의 실체를 가장 끔찍이 경험했던 근현대사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5층 건물이었죠. 원래는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증개축을 했어요. 무리하게 증개축을 하고 기둥을 깎아내서 점포를 들여보내고 지하에 모든 시설들을 옥상으로 올리고 계속 꾸역꾸역 매점을 늘려갔습니다. 당대 지금 20년 전 존재했던 백화점이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던 백화점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아주 꽤 명망있는 부촌에 자리 잡았던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그 오너가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대형교회 안수집사예요. 줄줄이 처벌을 당했지 않습니까? 5층이 위험하다는 징후를 발견하고도 5층만 폐쇄를 하고 4층서부터 지하까지 전부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들 또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예요? 고수는 내가 먹을 것에 대한 욕심보다 먼저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패착을 어디서 두냐 하면 먹을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방어망이 뚫리는 거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딸려도 훨씬 많이 보게 되죠. 왜? 거기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게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서 닭을 잡았대요. 그러면 닭 목을 비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닭 잡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강심장 같아요. 보면은 아무리 이제 식용으로 잡지만 그 살아있는 걸 죽여서 절단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닭 목을 탁 쳤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은 떨어졌는데 몸뚱이만 펄펄 뛰고 돌아다니더래요. 목 없는 닭. 상상이 갑니까? 근데 이놈이 계속 펄펄 뛰고 돌아다니다가 끙 하고 알을 낳더니 퀵 꼬꾸라지더래요. 그 예를 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탐심이 꼭 목 잘린 닭 같더라. 목이 잘렸는데도 그 질긴 생명력처럼 탐심은 우리 속에 잘 끊어내어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오늘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마음속에 가장 감추어놓은 포장한 그러나 속내의 동기는 결국 탐욕입니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옷잘 입은 사람들이더냐? 그들은 궁궐 안에 있다. 흔들리는 바람에 이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을 해요. 광야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갈대는 그런 의미에서의 갈대가 아닙니다. 당대 로마에서 발행하는 모든 주화는 돈은 반드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전체 공통적으로 통용하도록 하달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까탈스러운 민족 아니겠어요? 그 주화를 거절합니다. 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까탈스러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합리적인 생각 끝에 로마 정부가 돈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돈은 거기에다가 갈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은 너희가 돈을 만나러 돈 때문에 거기에 나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가장 큰 화두는 탐욕에 감추어진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막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로 진입을 하려고 길목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서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다시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냥 일상적인 질문 같아 들려지지만 사실은 이 질문을 헤아려 보면 그 질문 속에는 아직도 자기중심적 질문이라는 것을 대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 개인의 질문 이전에 그들이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돌아다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여 주인으로서 광야에서 자리매김을 했던 적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요술방망이처럼 불러들이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종교가 기복적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는 것은 달리 되는 게 아닙니다. 수단이 될 때 종교는 기복적이 되고 샤머니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여지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형식을 갖추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내에 감추어진 내면을 들이다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과 개인적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이용한다면 그건 종교지 생명의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질문에 잘 녹아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핵심 문제였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까? 그 중심이 너는 나를 위한 존재냐? 내 대적을 위한 존재냐? 결국 중심이 우리예요. 근데 그 질문에 앞에 가로막고 선 사람이 1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무슨 천상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이제 네가 필요하면 불러제끼는 그런 너의 수단이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대장하겠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통치를 배우는 공간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의 가장 핵심 가치와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되어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급할 때 필요할 때 불러제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재미있는 예증 하나를 꺼냅니다. 성경을 볼까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아주 그 구약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우리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마칩시다. 민수기 22장을 열어주세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에 가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에 팔려서 지금 모압에 축복을 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하니라.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 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 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돈의 눈이 멀어서 근본적으로 탐욕의 눈이 멀어서 가서는 안 될 원수의 나라로 복을 빌러 갑니다.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요. 종을 대동해서. 그런데 나귀가 뭘 보냐 하면 앞에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나귀는 보는데 누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못 보고 있어요. 짐승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탐욕에 눈먼 인생의 아주 아이러니한 그림이에요. 근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씩 보여주는데 세 번 다 나귀는 목격을 하고 피합니다. 나귀가 이상하게 몸부림을 치니까 올라타 있던 이익의 눈먼 탐욕에 붙들린 선지자는 영문도 모르고 나귀를 세 번을 때려요. 그러자 나귀가 왜 때려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 많아요. 왜 때려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때리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좀 보십시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다 같이 시작. 주인과 나귀의 대화는 코미디 같지만 굉장히 역설적인 메시지로 발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생 내 등에 태우고 모신 당신을 언제 이렇게 몸부림치고 길을 험하게 인도하고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이 대화 속에 뭘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있어요. 짐승 같으니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선지자의 탐욕에 묶인 그림을 여기서 만납니다. 선지자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죠? 칼이 내게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 하자 나귀가 한 얘기예요. 내가 언제 주인을 한 번이라도 거칠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그 왜 때립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서 나귀와 주인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다 같이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앞을 보실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도한 대로 다 응답했다면 우리는 진작이 죽었을 뻔한 일들이 많았다. 수없이 그 기도를 막으시고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가시덤불을 놓으시고 웅덩이를 파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만짝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의 완벽하지는 않으나 거의 모든 기도가 탐욕에 근거된 눈먼 기도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는 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초대교회 속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행동. 그 근저에는 탐욕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도 내 남은 인생에도 내 눈에 세상의 욕망이 나의 개인적인 탐욕이 이익이 가리워져서 공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신 제목을 붙들고 또 이 새벽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첫 선교지 제주를 향해서 갑니다. 올해는 국내 선교에 우리 모두가 어느 해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선교의 순종이 있도록 도우시고 내 마음에 나를 뒤덮고 있는 탐욕, 개인적인 욕망, 이익은 무엇인가를 지적하셔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싶어 하려는 욕망, 명예를 얻고 싶어 하려는 욕망, 하나님이 허락한 분깃보다 더 모으려고 붙들려고 하는 욕망, 겸요히 탐심이라는 위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욕망들이 우리 인생의 눈을 가리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